고대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탈출케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출애굽의 그 목적을 아십니까? 남자들은 군에 징집당하지요. 나라의 부름에 매인 상태 말입니다. 국가 외에 다른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출애굽 목적은 자유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려고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섬김의 다른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된 것입니다. To serve him,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해방되어 섬긴다, 예배 드린다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예복이 민망해서 생긴 출애굽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땅한 존재 양식은 섬김이요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에서 50일을 더하면 됩니다. 유월절이 히브리 사람들의 출애굽 해방의 시작이라면 50일이 지나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서는 날을 뭐라고 부를지 마땅한 말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농사력을 살펴보니까 유월절 즈음에 첫 보리 수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밀 수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곱 안식일을 지나여 함으로 7 곱하기 7, 77, 49 더하기 하루 해서 50일, 그래서 칠질절이라고 합니다. 밀을 처음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이 칠질절입니다. 일곱 안식일.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3대 명절이죠.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한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이 곡물이 곡물단이 되겠죠? 수확을 하면 이것이 오멜이라고 하는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말씀이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그 배경인데요. 이것이 흥미롭게도 룻기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바로 오멜 곡식단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기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주제는 기빙, 베품입니다.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속, 어려운 말이지만 구속이라는 redemption 주제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획득하는 일종의 거래 말입니다. 출애굽기가 국가 단위의 구속 스토리라면 룻기는 가족 단위의 구속 스토리입니다. 민족적이든 가족적이든 버전만 다를 뿐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새 주인을 섬기는 구속, 리뎀션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방 여인 루시, 유대 남자 보아스를 새 신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때 이방 신을 버리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됩니다. 옛 남편은 죽자 새 남편에게 시집가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그림은 클래식이기도 하고 모던하죠. 시공을 초월해서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십진법의 시대로 옮겨가면서 칠칠절은 오순절이 됩니다. 7749 더하기 1은 50이지만 5 곱하기 10 하면 역시 50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키워드 몇 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흩어짐입니다. 두 번째는 모임입니다. 세 번째는 배품입니다. 네 번째는 받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cattering, gathering, giving, offering. 설명을 하면 첫째로 바벨탑의 교만으로 애굽의 종살이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scattering,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베푸시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standing 혹은 gathering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gathering이죠. 세 번째로 맥주절에 요제는 흔든다는 말인데 곡식단을 바쳤는데요. offering이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3,000명이 회개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역시 offering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절부터 애굽을 탈출케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50일간 걸어 시내산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Standing before the Lord.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혹은 베푸셨습니다. giving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시내산 여호와께서 율법 혹은 모세오경이나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는 율법을 주심으로 giving, 업그레이드된 새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유월절 출애굽 축제와 칠칠절 수확 축제와 시내산 율법을 주심 베푸심 이 각각 흩어진 조각이었는데 퍼즐이 완성되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끊어져 있던 줄들이 가지런하게 붙어서 원둘레가 하나 완성되는 것 말입니다. 그 완성된 퍼즐 맞추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백성에게 도달하는 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그 전파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오순절 축제의 완성된 그림을 전달하는 방언을 이제 주목해 보십시다. 당시에 예루살렘 방문객을 필그림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부활 소문을 몰랐을까요? 네, 알 수도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성령 선물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나는 터키, 나는 애굽, 나는 에티오피아, 나는 아라비아, 나는 페르시아에서 왔어.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네. 갈릴리 출신들이 자기가 살던 고장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라비아 말도 하고 에티오피아 말도 하고 페르시아 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설교죠. 이것은 창세기 20장의 바벨탑 사건의 역전 현상입니다. 바벨 사건은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인간을 흩어버린 사건입니다. 나라들, 열국들, 왜 국경을 이루고 살게 됩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죠. 따로따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흩어짐이 아닙니다. 모임이 유지되려면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모두가 자신의 언어로 들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필그림, 순례자들이 이 기적을 목격하는 중입니다. 바벨탑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으로 귀환하는 것,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필그림어가 되어 복음을 듣게 되더라는 것, 다 같은 그림이에요. 제자들이 이날 오순절이 되어 모두가 한 장소, 예루살렘이죠? 에 모여 게드랭에서 기도하는 중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선물을 기념하는 명절이 됩니다. 교회 생일이 되는 것이죠. 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 크리스천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록된 말씀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을 주려 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파워를 제자들 자신들도 복음 전파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새 나라 백성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헌절 헌법 선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내산 율법을 선포하는 날, 베푸는 날, 이스라엘 새 나라를 여는 역사적 출발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복음 전파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To give Torah is to open new country. To give Holy Spirit as gift is to launch new kingdom. 오순절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려오셔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방언하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파워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Stand before God죠. Gather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을 주신 선물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방에 빛이 되는 역할 완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배, 섬김, 바친, 오프링을 원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까? 네, 3,000명이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는데, 이 3,000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첫 열매로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는데 30 곱하기 100 하니까 3000이 되더라고요. 51 곱하기 60배 해도 역시 3000이 됩니다. 저의 썰렁한 조크입니다만은 저건 신약시대 첫 열매, first fruits로서 굉장한 오순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각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필그림 방문으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성전에 자신이 왔음을 보여줘야 해요. Show myself, present myself.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요. 진설이라고 하지요. 영어로 표현해야 더 쉽겠습니다. Stand before God, as one was before Mount Sinai. 시내산에서 율법을 베푼 것과 관련해서 대표로 70 장로들에게 베풀었습니다. 70 장로는 각기 처소로 가서 또 가족에게 증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면 돌아가서 똑같이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설교가 성령 강림하시는 하시니 불의 혀 같았다고 했는데요. 당시 참석자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의하면 달군 쇠를 망치질 할 때 튀는 불꽃 같은 장면입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오순절 이날이 마침 시내산에서 불꽃 튀기는 분위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인데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불꽃 같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부활했다 라는 복음이 불꽃처럼 나오는 현상을 이 필그리머들이 목격 중이었고 성령의 강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으로 이스라엘이 출발한 것처럼 새로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두 사건을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 율법 선물 기프트처럼 예루살렘 성령 선물 기프트가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받은 밝은 빛, 열방을 비출 차례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섬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추방당하고 흩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받았으니까 뭔가 바칠 수 있게 됩니다. 역추적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메이저 이슈예요.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십시다. 구원은 이미 주어진 선물이니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션은 받음에만 그치고 다음 후속 무슨 일이 없느냐? 예. 그렇지 않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스탠딩은 예루살렘 제자들의 게더링, 모임이요. 이것이 바로 팔로잉입니다. 여러분 페북이나 트윗이나 SNS 그 팔로우 혹은 팔로잉 시대인 것 아시죠? 돌이켜보십시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백신을 맞니 안 맞니 논쟁에 인도와 브라질 같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도 코리안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은 무지한 목사들의 말에 속아서 백신을 거부합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의 현실이지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길입니다. 거부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50일을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감은 결국에는 시내산 앞에 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곁에 가까이 계시지만 저는 무지하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주님 사랑 안에 안식하려고 오늘도 무지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아직 침묵하시나 근심할 뿐이옵니다. 문득 오늘 주님께서 내 속에 미세한 음성으로 나를 가까이 오라 하시네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시네요. 주님,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 부활하신 주님, 주님을 기쁘게 따를 수 있도록 불러 주십시오. 주님이 품으시는 팔에 안식처를 제가 오늘 발견했거든요. 제 귀가 주님 음성이 들리게 불러 주십시오. 가까이 오라는 말씀으로 손짓해 주십시오. 제게 오셔서 명하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이제 제 눈을 들어 하늘 보게 하시고 온 천하가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을 보게 하소서. 성전 나팔 소리가 귓가를 울릴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명하시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 따르는 것. 네.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